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1장부터 이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렇게 설명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국면이 이제 바뀝니다.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첫 부분을 이렇게 읽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9장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매달림으로 그의 생명이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같이 유대 역사상 그렇게 훌륭하고 그 위대한 왕도 이제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게 되죠.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을 때 성전의 이제 곳간의 모든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후손들이 모두 이렇게 바벨론에게 다 이렇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 성전에 있는 곳간들도 다 이렇게 털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셔야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현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40장 1절에서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인생이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아무리 이렇게 통치를 잘했다고 해도 이렇게 마르는 풀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다라고 할지라도 종국에는 마르는 풀과 같다. 시드는 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훈육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도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지만 결국 마르는 풀과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왕이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어떤 작업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 목사님께서 전에 하셨던 이사야서 설교 말씀을 이제 참조하시면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6절부터 이제 8절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이렇게 대비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말로 구성하는 인간의 어떤 세계, 히스기야가 자신의 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로 형성했던 자기들의 세계, 바벨론의 어떤 세계, 아수르의 세계, 어떤 제국들의 어떤 세계와 하나님께서 종국에 가지고 오시게 되는 참된 현실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 성경에서는 아주 그 굉장히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어떤 세계를 구성하고 자기의 말로 세계를 구성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모두 다 들의 풀 같고 마르는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참된 것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하나님과 어떤 그 유사한 신적 특성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어떤 한 자신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다는 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 특성 중에 하나가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로 어떤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학자들에게는 이제 과학자들의 말이 있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수식들을 사용해서 그 말을 통해서 과학자들의 세계를 이렇게 형성하죠. 예술가들에게는 예술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는 10대 청소년들만의 그 말이 있죠.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막 줄여서 사용하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말로써 자기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창조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말을 배우는 이렇게 과정을 보면 그 아이가 말을 해서 세계가 이렇게 창조된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말도 어떤 권위자로부터 이렇게 들어야 배워야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거는 밥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엄마라고 하는 거야. 저는 아빠죠. 나는 아빠라고 하는 거야. 나는 여기는 집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아이가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 익히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렇게 어떤 권위자가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그 아이가 그 말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식으로 또 우리의 어떤 내면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어떤 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붙이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만 그 세계 이전에 객관적이고 실제적이고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자연이요 역사이지만 저 멀리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작정, 어떤 그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언어 세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우리 어떤 시장의 언어를 쓰며 살다가 또 어떤 직장에서는 직장의 언어를 쓰며 살다가 가정에서는 가정의 언어를 쓰며 살다가 어느 날 그 문제 없었던 일상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어떤 시기들이 있습니다. 야, 이것만으로 인생의 의미가 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그 시장의 논리를 따라서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이 논리만으로는 내 인생이 다 설명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일에서 내 직업에서 정말 남들과 다르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내 인생이 다 설명되지 않는 어떤 느낌 그리고 어떤 기분 어떤 긴박한 상황에 직면한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우리가 이렇게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제 신문사에서 이제 편집을 하고 그 이제 사회 여러 가지 이제 유명 인사들이 자기가 이제 그 감동받았던 책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파워 클래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김대우라고 하는 이제 영화 감독이 이제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이렇게 평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썼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영화 시사회 뒤풀이 자리에서였다. 배우들과 제작자, 투자자, 감독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서로에게 덕담과 칭찬과 너스레를 던지는 그런 흥겨운 자리였다. 서로 상대와 일해보고 싶다고, 지난번 영화 굉장했다고, 넌 최고라고 서로 치켜세우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고 말았다. 난 이상하게 이런 날 집에 돌아가서 누우면 너무 허무해. 이런 대화들, 이런 관계들이 너무 헛되고도 헛되어서 빈 껍질만 집에 돌아온 것 같아서 괴로워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것이었다. 어떤 어려운 촬영도, 어떤 세상의 비난과 개인사의 고통에도 끄떡않는 강철 같은 배우와 감독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목이 메어서 자기 잠만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나도 말을 더 못하고 잠만 내려다보았다. 정말 이렇게 흥겹게 이 세상을 살다가도, 열심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도 어느 한 순간에 아, 이게 인생이 다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무함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어떤 만든 세계,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전부라고 살면서 세상에 했던 이 세 속의 세계가 한계가 있구나라고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참된 세계로 진입하는 문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세계 말고, 우리가 서로 야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계 말고, 물론 그 세계도 굉장히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세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객관적이고 실제적이고 참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숨쉬게 만드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이 자연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을, 이 역사를 만드셨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는 야, 우리가 만든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높은 산 위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화려한 건물도 그 산 밑에, 눈 밑에 있음을 보게 되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감정이 들 때에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의 실마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기 3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구약성경 798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현실이었습니다만 자기 친구들이 어떤 가지고 오는 그 말,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그 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욥기 내내 고통을 받다가 사실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어떤 말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세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의 체계일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 세계는 이런 거야. 네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는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에 이렇게 입각해 봤을 때 네가 분명히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일 거야. 그런데 욥은 이게 지금 어떤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내가 설명이 안 되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요, 1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인간은 지금 볼 수 없는 것,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크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장면은 40장에도 나오는데요. 4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말했던 세계, 내가 인식했던 세계, 내가 내 말로써 만들었던 이 세계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주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5절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 또 물어보시지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아둥바둥하며 우리의 말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참된 세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참된 현실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인간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현실 앞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둥바둥하지만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가 주께서 나를 티끌 가운데 논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쌓아올린 모든 것이 제 가운데 사라졌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회개하겠습니다. 나는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죠. 우리 인간은 땅에 속한 매우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아득합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그것보다 크신 이 땅에 오셔서 만유를 품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 세상을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큰 간극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간극을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딱 풀면 나오는 수학 방정식 같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영화와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시간의 예술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는 영화의 어떤 한 장면 속에서는 주인공 위기를 겪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영화 속에서. 그러나 그 영화를 만든 이는, 그 영화의 각본을 가지고 있고 제작을 하는 이는, 그 영화의 감독은 이 주인공이 여기서 비극 속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비극과 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참된 결말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객들도 주인공도 영화의 등장인물도 모두 그 완성된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기서 풀면 잘 풀리고 지금 여기서 못 풀면 끝나는 수학 방정식 같은 수학 문제 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인생과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채워오셨고 영원부터 지금까지 세세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오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이사야가 말했던 그 영원부터 계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에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서신 영원한 말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선지하셨던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았거나 하나님을 알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님을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문서 중에 헐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이제 그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자 하는 이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하늘로 공을 던져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 우리가 공을 던지게 되면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은 어젯밤에도 비가 왔습니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절대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여러 가지 인생에서 일어났던 종교와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들은 그것 자체로 어떤 이들은 한 50m쯤 올렸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한 100m쯤 하늘을 향해서 공을 쏘았을 수 있지만 다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과 이 땅 사이에 간극을 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야만 그 간극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어른이 아이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거는 나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는 밥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집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참된 세계에서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세기 후반에 쓰여졌던 디오그레투스에게라는 어떤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작자는 미상인데요. 어떤 이제 로마의 어떤 이제 고급 관리에게 기독교 변증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썼던 편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된 것은 이 세상의 발견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킬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단지 인간적인 비전의 청지기직을 위탁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늘로부터 진리와 거룩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인간들 가운데 제정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새기신 분은 참으로 모든 것의 법칙이시오 창조주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주의 설계자이며 제작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하늘을 창조하셨고 바다를 그것의 경계 안에 제한하여 놓으셨습니다. 즉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 땅과 땅에 있는 것들, 바다와 바다에 있는 것들, 불, 공기,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렁, 고지에 있는 것들과 깊은 곳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이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추측하듯이 폭정, 무서움, 그리고 공포에 의해 통치하기 위해 그분을 보내셨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는 왕처럼 그분을 친절함과 온화함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분을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요가 아닌 설득에 의해 인간을 구원하기로 의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요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니다. 신앙은 설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가치 있게 대접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설득에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설득은 명령이 아니죠. 너 그냥 너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이렇게 듣지 않으면 혼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설득에는 인격의 지속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가끔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장에서 행하는 어떤 그 선포나 축가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의 결혼식에 갔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포를 하시죠.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평생 섬기겠습니까? 예.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그런데 그 말이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과연 힘이 실리는 걸까요? 축가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신랑이 또 축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장미를 줍니다. 손이 오글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죠.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 현실은 그냥 예식장에서 불려지는 어떤 축가, 달콤한 축가와는 정반대되게 폭풍과도 같고 전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힘이 있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에 그 수십 년 전에 행했을 결혼식장에서의 나는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이 되고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와 이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법칙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모세, 이삭, 모세가 훨씬 이후 사람이죠. 뭐 다윗, 사사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교회 역사 2000년을 거쳐오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지속성과 시간을 넘어서시는 신실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 연합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시간은 그냥 세속적인 시간으로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설득해 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시간 속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이미 자족하신 분이요, 그 스스로 이미 무엇 어떤 것을 채우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은혜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참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걸로 영광받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참된 인간입니까? 진화론자들은, 과학자들은 인간이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진화를 하면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죠. 슬기로운 인간, 생각하는 인간. 어떤 분들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다. 호모 에렉투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은 놀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이다, 호모 루덴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존재들임을 알 때에,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예배할 때 참된 인간입니다. 호모 아도란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에서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어떤 편집증 환자처럼 나오죠. 작가인데. 근데 그가 이제 어떤 웨이트리스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그 존재 앞에 설 때에 내가 그 존재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 존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내가 참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현실 속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우리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참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참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세상이 규정짓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현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규정 속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를 통해서 타락을 통해서 예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또 앞으로 가지고 오실 종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원과 구속과 완성의 드라마 속에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바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